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받는 비결이 나오는데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지키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왜?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말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둘에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 들어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만지는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낳는 자식이 복을 받고 네 가정에서 키우는 짐승 떼들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말씀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듣고 순종하면.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종류의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다 감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처지를 다 감사라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평생에 살아가면서 불평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으니까. 하나, 너희들이 불평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감사를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제 말 하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제 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많은 분들이 상담하려 오는데 항상 거다 불평하는 사람이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평생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왜 매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돌릴 줄 알아요. 손으로 돌릴지도 알고 발로 돌릴지도 알고 전기를 돌릴지도 알아요. 어쨌든 간에 손으로 돌리든 발로 밟아 돌리든 전기에 돌리든 간에 거기 구역구역마다 매듭매듭 있는 그 조인트마다 군역을 통해서 기름을 지시대대로 쳐줘야 그 자봉침이 달달달달 살살살달 돌아가지 기름을 안 쳐주면은 둘둘둘둘 뽀걱뽀걱뽁 그렇게 된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고급 자동차, 좋은 자동차 하더라도 시간 맞춰서 때를 따라서 기름을 쳐줘야지 기름을 안 쳐주게 되면 이게 삐걱삐걱 하다가 그냥 고장이 나버려요. 저는 오토바이를 쭉 모터사이클 타고 다니다가 이제 한 25, 26쯤 돼가지고 겨우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자동차 한 대 샀습니다. 그것도 300불 주고 산 자동차니까 오죽 하겠습니까? 그때 아무리 단가가, 그때가 가치가 있다리라도 뭐 500불이면 지금 한 2,000불 될까요? 그러면 2,000불짜리 자동차가 오늘 뭐 좋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주인이 시트를 싹 새로 씌우고 깨끗이 썼기 때문에 겁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다치입니다. 그걸 하나 사서 얼마나 좋은지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타고 다니는 건 좋은데 기름을 저는 이제 기름을 갖다가 뭐 얼마만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쉴터 가든지 그걸 몰라가지고 타기만 했어요. 얼마를 타냐면 3년을 탔습니다. 기름 한 번도 넣어주지 않고 필터 갈아주지도 않고 잘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일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고개를 샌프란시스코 고개를 넘어오는데 이게 뚱땅땅 그래. 그래서 이게 왜 뚱땅땅이지? 뭐가 도리 밑에 다 부탁이냐 했더니 그 다음에 뚜당땅땅 그래. 아, 이게 왜 또 이래? 그때 그다음에 뚜당땅땅땅땅 뚜당땅땅땅 그래요. 그때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때 점점 자주 빨리빨리 나는 거예요. 야, 가만 보니까 엔진에서 난 것 같아요. 앞에 후드 엔진에서. 야, 이게 왜 그러지? 오래된 차 같아서 이제 이게 다 낡아서 고장날 때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 다음에 두당탕탕탕탕탕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탕탕탕 움직이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아, 이거 고개는 넘어가고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프리웨이에서 타던 거 탁 고장나버리면 보험도 없지, 토트럭도 없지, 어떡할 거예요? 밤은 깊었지. 아, 걱정하면서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그때는 은혜 받기 전까지 주님한테 기도 안 하죠. 주님 집에까지만 자기 이런 기도 안 하죠. 그냥 내 생각으로만 아, 고기만 가져라 가져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집에까지 다 와서 저희가 길에서 이렇게 구라지 싹 들어갔는데 있는데 거기 싹 돌아섰는데 돌아간 거죠. 꽝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어. 왜 나갔는지 모르죠. 완전히 그냥 죽어버렸어. 차가 피통이 다 깨진 거야.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기름을 3년 동안 안 줬다니까 이게 그러면 기름이 또 내리고 내리고 내려가지고 이제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타고 다니게 내가. 그러니까 피통이 기름이 없이 윤할 이유가 없이 하는 게 이게 열이 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열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깨지기 시작하지. 철이 다이캐 철이 이게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기계도 기름을 안 쳐주면 고장나다가 죽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예?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계에 기름을 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그 기계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못 쓰게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끊임없이 기름을 쳐야 지치지 아니하고 참 행복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활에서 기름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인간 간의 상호 간에 서로 감사하고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름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기 전에 이걸 몰라가지고 직장에서 돌아만 오게 되면 사진터를 바라보고 여기가 찌그러졌느니 어디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니 우리라는 사람들 불평을 드렸다 해놨어요. 감사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건 싹 빼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만 불평을 드러냈어요. 원래 제가 직장 갔다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애는 있는데 보니까 애 받아준 사람이 그래요. 사모님이 큰 이 가방을 잔뜩 옷을 집어넣고 두 개를 가지고 비행장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셨더니 모르겠어요. 친족 집에 간다고 갔는데요. 근데 보니까 워싱턴에 오빠한테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돌아왔어요. 내가 칭찬을 해줬어야 기름을 자꾸 쳐줘야 잘 돌아갈 텐데 기름은 안 쳐주고 자꾸 전설이 진설이 하니까 빠가빠가 하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정에 깨어지고 그냥 와서 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어린애를 들쳐 그가 사정 찾아가고 빌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성령 받아 은혜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보따리고 도망간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칭찬하면서 살아야지 교회에서도 피차에 감사하고 칭찬을 해줘야지 불평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나쁜 소리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깨어지고 가정도 깨집니다. 이 감사는 윤활유와 같아요. 기름과 같아 인생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내가 집에 갔을 때 우리 아내가 칭찬해주고 감사하게 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들어만 가게 되면 바가지 굵고 불평하게 되면 들어갈 생각이 없죠. 우리의 생활이 이런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우리의 삶은 즐겁고 영광스럽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신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줄 때 저는 신바람이 나서 100살이 넘어도 목회할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당장 보태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데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자에게,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 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찾아야 돼. 하나님, 하나님 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귀찮다 시끄럽다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시는 심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은 귀찮게 졸라대도 하나님은 다 들어준 걸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리가 상주심을 믿을지니라. 그러나 믿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여기는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이 진실로 날 믿어주는지 건상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2장 18절 보면은 1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찾는 게 나오고 2장에 가서는 바로 살아있는 증거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2장 18절에 혹이 가려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뭘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내 보여줘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 다 믿지요. 그래, 잘한다, 잘해. 귀신들도 믿고 떠느라. 여러분과 나만 믿는 게 아니야.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줍니까? 물론 믿음의 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주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 사업을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 네가 어떻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업 잘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너는 네 자식을 모래산에다가 번제로 드려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나타내 보여줘. 이 시험이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드림으로써 믿음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내가 목적을 삼고 믿는 게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다 그 믿음의 행위가 다르겠지만은 바로 믿음의 행위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 응? 내 믿음의 행위의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응? 그래서 범사라 해서 모든 사건 다, 모든 일 다, 모든 문제 다,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왜 감사가 믿음의 행위의 핵심일까요? 감사는 받았을 때 고마움의 반응이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한테 뭘 주면은 나는 무의식 중에 감사합니다 하고 무의식 중에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감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감사가 나갈 때 준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저게 그래도 내가 준 걸 감사할 줄 아는구나. 나중에 그 사람 모를 때 또 주고 싶어요. 근데 감사치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엔 안 줘요. 그러니까 감사는 받았을 때 고마움의 반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이 아직 해결을 받지는 못한 상태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한 우리를 도와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게 뭐냐? 믿음의 증거죠.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해결해 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감사한다는 것은 미리 알고 그대로 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지 이루어진 것의 실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지 보는 것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이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인 걸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미리 한 거예요. 이게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재벌이 있어도 날 도와주지 않는 재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해. 나를. 그걸 믿어야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잘 들어봐요. 짧은 구조 같지만 여러분 그걸 그냥 쑥 지나가면 몰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사랑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나를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내 나까지 가야 이제 우리는 전부를 말하고 나는 더 클로즈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그러지 않았어. 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들어가 우리가 알고 그걸 내가 알아야 돼. 아유 하나님은 저 김연 목사만 사랑해. 남이 안 뭐해.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나를 사랑하고 그걸 아는 자가 나면 내가 또 알아야 돼. 이렇게 돼 있어버린가. 자, 그대로 그럼 읽어드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했으니까 믿었느니 하려면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걸 믿어야죠.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침한 데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는 걸 확실했으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때가 되면 필요하면 다 해결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은 칠대 정입니다. 정은 안 치면 종이 아니에요. 쇠도 쇠 붙이지. 장작은 뗄 때 불이 되는 거지 안 뗄 때는 그대로 나무예요.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지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단어뿐이에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은 살아서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와 비례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믿음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뭐냐? 기억이야. 기억.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배운 망덕이라고 말하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니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받은 것을 감사하듯이 기억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배운 망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보이고 그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생각나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때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사건이 불과한 일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서 그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죽음이라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점점 멀어갑니다. 저도요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길 싫어요. 은근히 피해 나가죠.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서 듣고 싶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이루어져. 그러니까 뜻이 뭐야? 감사가 뜻이니까 감사하면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불평할 때마다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눈이 뜨면요. 감사의 조건은 그리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내게는 정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할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부모,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할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은 옷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아름답고 또 예배드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응? 그러기에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가장 큰 감사지겠죠. 조건이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간에 다니면서 그 많은 차가 다닌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제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지옥 갈 염려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동차 사고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사고가 붐비는데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언제 비행기 떨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태어나가지고 지옥 갈 그런 어? 위험을 갖다가 가지고 삽니까? 근데 나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나는 죽음은 첨단거리.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이 두렵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무섭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한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과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 전군과 같은 보화를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구문 보화는요 본래가 평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은 땅 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거 다이나마이트 터트려야 되고 곡괭이 이렇게 해야 되고 불 속에 집어내 그래서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 여러분의 정말 축복은 여러분과 고난과 고통 속에 숨겨놓으셨다고 그때 여러분이 감사의 무기력을 파헤치면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축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굳건히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의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 성경의 하박국 선지할 겁니다. 저는 하박국을 읽을 때마다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 성도가 당신만 같이 된다면 참 복을 받을 것이다. 하박국의 감사는요, 다가올 그 무시무시한 그 나라가 멸망당할 마지막 전쟁을 보면서 환난 날에 감사합니다. 유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대로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치게 작정을 하셔가지고 북쪽에는 가장 강대국 바벨을 들어서 그날 치게 만들었어요. 전쟁이 거의 엄숭할 상황 속에서 그것도 당시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소식을 접한 아주 그 무서운 소식을 들은 그때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무서웠던 그 소문을 듣자마자 전쟁이 일어난다. 적이 쳐들어온다. 그것도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창자가 흔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인하여 그런 소식을 듣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 입술이 떨어져 입술이 막 떨어졌어요. 우리를 실어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는 것이 들어왔다 해서 막 뼈가 썩는 것이 쑤시고 아파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 몸은 내 처세에서 떨리는 듯 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은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고통을 느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온 나라가 쑥밭이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백성은 목숨을 잃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 환난 날에 그는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물론 질문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의 기도가 마침내 감사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무는 가뭄의 뿌리가 깊어지고 겨울에 찬바람에 단단해지고 여름 폭풍과 떼약빛에서 견뎌야만이 아름다운 좋은 맛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왜 깊어지겠습니까? 물을 맨날 줘서 물이 있는데 뿌리가 뭐가 애타다고 물 찾으러 가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물이 쩍쩍쩍 흘리는데 여러분 물병에 넣은 데다 물 많이 줬는데 뿌리가 났을까요? 뿌리가요 나봐야 고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언젠가 준 다음에 메말리가 놔두잖아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썩어요. 그러면 이게 물을 찾아 막 뻗는 데가 뿌리가. 그래야 튼튼히 바람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 뿌리를 박는 거예요. 언제? 가뭄 때.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폭풍이 오고 바람이 흔들고 이럴 때 나무는요 단단하게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띠약빛에 아름다운 받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 신앙도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거쳐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그 자고는 절대로 열매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그걸 모릅니다. 나는 안 나봤지만은 그렇대요. 부부는 함께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더 깊은 일체감을 느끼지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부부일체 못 느껴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서로 위하고 그러지. 어린을 당할 때 오히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감사를 가져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환난을 통해서 심지가 경건 감사의 신앙을 지니게 됐고 오히려 환난과 시련의 때에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에서 우리가 배울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는 것.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불평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라. 그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과실이 없어.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과실이 없어. 감람 열매, 감람리가 없어. 밭에 식물이 없으니까 밥해 먹을 양식도 없어. 우리의 양이 없으니까 제사 지낼 재물도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으니까 잡아먹을 고기도 없어. 완전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생전에 필요한 최선 양식조차 없다는 것은 절망 상태를,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족한 추수를 기대했는데 수확은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홍수와 태풍이 와서 양떼와 소떼는 다 떠내려갔습니다. 양과 석 없는 것은 제사 드릴 수 없는 거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거죠. 때는 바야 흐려 전쟁의 위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식주의 궁핍, 예배 위기,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다 위기가 같이 몰려와서 나라가 망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분위기입니다. 하박국은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진 고생을 하고 40년에 걸려서 세워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섭섭한 마음과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눈물겨운 고백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와 과일은 고사고 밥을 지어 먹을 쌀도 없습니다. 채소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박국은 다음과 같이 감사함으로서 여름과 나에게 오늘 평생의 감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의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 감사하겠다는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박국의 이러한 감사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감사한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즉 하나님. 할 줄 알았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사라지질 않아.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깃발이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확인 믿어서.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믿음의 뭐예요? 증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는 보배신 하나님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서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내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했잖아요. 만족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가끔 물어봅니다.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은혜 딱 받고 나서는 주님이 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도 됐을 대로. 그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참 몬트리 2시간 가는데 거기 가서 목회 사역을 그 미국 분이 필요하니까 같이 하라고 그래서 갔다고요. 가니까 집은 하나 동그릇 있으라고 줬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쌀만 사다 놓고는 밥을 딱 한 다음에 반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딱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소금 쌀밥 못 먹을 때 보리밥도 못 먹을 때 그걸 생각하면서 야 소금만 있어도 밥이면 다 됐지 뭐. 됐지 뭐. 그리고 소금을 닦고 먹는다. 나는 소금 맛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 이게 소금 없이 밥을 먹으니까 좀 먹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냥 안 받아들여 속에서 막 나오려고 그래. 우엽기리 날라 그래요. 이게. 에? 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금을 딱 떨어지고 먹는다. 아,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 물어봤죠. 된장찌개는 맛있게 찌개 넣고 된장이 맛있습니까? 된장이 맛있다. 된장이 맛있습니까? 소금이 맛있습니까? 된장이 맛있대, 그래도. 그래, 또 물어봤어. 소금이 맛있습니까? 된장이 맛있습니까? 물어봐. 이전에 소금을 먼저, 예, 된장을 말인가, 된장은 기억하고, 소금을, 안 것도 거꾸로 얘기해. 그랬더니, 그래도 된장이 맛있대.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소금을 싹 빼고 된장을 끓이면 맛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된장은 기억이 여기지만, 된장보다 그 안에 소금이 귀한 거예요. 된장에 소금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명예, 권세, 돈 다 가져와도 하나님 딱 빠지면 여러분 그 헛한 겉개비야. 그런데 알짜 하나님을 주셨는데 왜 감사를 못해?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요새도 반찬 많을 때마다 반찬 없을 때 감사해요. 그래서 반찬 한 가지 놓고 먹는 게 돈, 그걸 감사를 배웠어요. 너무 많으면 감사할 줄 몰라. 자식들도 많이 가진 자식은 감사를 못해. 없는 자식이 하나 가지고도 감사하지. 우리는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시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여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없을수록 더 감사는 신앙, 구원의 하나님께 더 감사는 신앙, 이것이 하박국의 감사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윈프리라는 분, 예, 오프라는 분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오프라 윈프리 거의 다 알죠. 예. 자, 그분은 여기 한 번도 안 돼. 이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어디 가든 나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자서도 지금 읽어봤어요. 저 사람이 인물도 보니까 별로 잘난 것도 아니고 뭐 화장을 해서 그랬지 다 뺏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몸은 뚱뚱하고 거기다가 백인도 아니고 흑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최고의 부자가 여성 중에 최고 부자가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말이지 예? 이렇게 최고의 그런 엔터테이너가 됐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서전을 사서 읽어봤다고요.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요. 그분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전 세계 132개국의 시청자가 그분을 시청한 시청자가 1억 4천만이에요. 몇 명이요? 한국 인구보다 몇 배야? 1억 4천만. 그리고 그 1억 4천만을 웃겼다 울렸다는 분이에요. 이 원프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쇼는 에미 상을 30번에 타서 30번.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주는 아카데미 상도 탔고. 이 오프라는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현재 토크쇼, 이제 금년에 그만뒀죠. 요 몇 달 전까지. 토크쇼 진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 전용 케이블 TV가 있습니다. 그걸 가도 옥시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테레비 전체 동업자고, 그는 연출자고, TV 프로덕션 제작자고, 그 다음에 출판, 그 다음에 인터넷 사업의 총망라에서 하폿 그룹의 그룹 회장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그 전체 회장이 그분이에요. 그분 한 사람 말에 테레비가 가고 안 가고 그래요. 여인 가운데서 최고 10을 올리고 있는 그 여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 달러야, 10억 달러. 100만 달러, 천만 달러가 아니고 10억 달러. 그야말로 그 여자는 인정과 성을 장벽을 뛰어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인정이 막, 그 사람 흑인이잖아. 흑인에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는 또 성을 보면 남자는 여자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가, 그 사람은 뭐 미모나 있습니까? 뭐 미스 코리아입니까? 미스 아메리카입니까? 뚱뚱해가지고. 예?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윈프리의 과거는 지금 현재 행복과는 동떨어진 삶이었습니다. 잘 들어봐요.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람.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서 태어났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남자가 사랑한다고 해서 빠져 살다가 임신해서 난 아이고 그 아버지 결혼도 안 하고 갚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어서 할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그 할머니 집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의 남동생이 삼촌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4살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도 아니고 삼촌이 성폭행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애를 낳게 됐는데 2주 만에 애가 죽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죽기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삼촌이 인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출한 후에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거리 저거리 다니면서 마약에 쩌들려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기 과거를 처음 드러냈습니다. 당시 오프라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어요. 몸무게 107kg면 제가 62kg인데 그 전에가 107kg면 나보다 배나 더 나 두 배 많아요. 여자가 뚱뚱한 몸매, 불행한 흑인, 그리고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어요. 불행해, 불행한 여자였어요. 감사하게 하나도 못해. 차라리 인생을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이처럼 기관 그녀의 삶에 종지부를 찍게 된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고 도망갔던 그 아버지가 그 기간에 예수를 만나 거듭나가지고 진실한 기독교인이 된 후에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소식을 듣고 찾아 만나준 거예요. 거듭난 아버지는 자신의 딸 오프라 원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오프라에게 매일같이 평생의 책을 보자는 이 오프라에게 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엔 책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프라가 성경의 책을 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학문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고 지식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인생은 태어나서 뭐하냐 죽었으면 좋겠다던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세상에 잘 태어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바로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심어줬어요. 19살 되던 해에 오프라는 내시벨의 TV방송에 취직을 했는데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의 앵커로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뭐냐, 표현력이 좋으니까 자꾸 진급해가지고 아침에 하는 앵커는 제일 낮은 앵커, 저녁 6시나 7시가 제일 황금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앵커가 됐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계급이 진급돼서 올라갔는데 담당자인 오프라의 뉴스 전달이 시간에 맡은 담당자가 오프라를 부르더니 당신은 참 잘한 건 좋은데 뉴스면 뉴스만 말하지 뭐 사람하고 말아두지 않느냐고. 너무나 감정적이라고. 아, 뉴스면 그냥 뉴스만 말하는 거지 허공에다가 무슨 사람을 말아두지 이렇게 쳐다이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강등해가지고 아침에 앵커를 바꿔버렸어 다시. 그때 오프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프라는 첫 방송에 대한 소감을 이제 아침 돌아가 쫓겨났죠. 첫 방송 끝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자리에서 강등됐어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한 것보다 낮은 자 한 게 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내가 가졌던 것들을 도로 찾았습니다. 왜냐?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시간이 제목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뉴스를 해도 사람 없는 데서 막 뉴스를 해야 되는데 맨날 사람 쳐다보듯이 했으니까 쫓겨났는데 제목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톡쇼라 이 말이에요. 톡쇼로 그때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사람을 같이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방송국 그 스튜디오에서 방청객이 거기는 없지만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수단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사람 없는데 이 사람한테 같이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점점 인기가 올라가지고 그는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내일을 찾았다. 할렐루야. 감사했어. 그래서 오프라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가 투입된 방송 프로그램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프라한테 말하려고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오프라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다 보니까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늘어났어요. 방송을 통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방청이 생겼습니까? 현재 오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걸 그는 절대로 빼놓지 않아요. 매일같이.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서 다섯 가지 감사 목적을 찾아서 기록하는데 그 감사 내용은 뭐 거창하게 아니 아 이렇게 청자 감사합니다 갑자기 높은 자리에 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사는 그저 조그만 일들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윈프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들어 일어나게 해줘서 감사 이렇게 썼어요. 그 뭐냐, 그 사람 이렇잖아요, 알죠? 이렇게 뚱뚱하다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일어나는 게 무거우니까. 근데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창밖을 바라보니까 하늘에 청청한 하늘을 보게 해줘서 감사. 그게 뭐냐면 자다가 자기가 뚱뚱해서 심장마비 죽으면 어떻게 못 보지. 근데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볼 땐 그건 자연스러운 것 같죠. 다 하나님을 관계시켜서 여자는.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세요. 이 부자가 그까지 뭐 감사, 스파게티가 뭘 감사했는데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서 감사 또 줬어. 아니 그까지 스파게티 먹으면 뭐 이렇게 감사해 그게 그 부자가.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 동료 중에 얇은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얇은 사람 보고 화내지 않게 저게 참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요 참을성 있는 여자가 아닌데 참을성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거 감사하다 그랬어요. 얘기가. 얇은 사람 봐도 미워지지 않는 게 감사하고 참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뭐였냐면요, 이 여자가 책을 생전에 읽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가 참 감사하다. 왜? 아니 자기가 착발해졌으면 작가가 감사하는 게 거꾸로 그런 저 글을 읽게해준 작가가 감사해요. 보세요, 이 사람 그냥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감사, 일어나면 감사, 누워도 감사, 하늘 쳐다봐도 감사, 스파게티 먹어도 감사. 오프라 그 험프리 기자는요, 자신의 감사의 목적을 기록하면서 인생에서 서준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다 삶의 초점을 둬야 되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하, 인생은 이것이 기준하구나. 이게 기준하구나. 이처럼 사선 일상일 감사하면서 강경한 사람만이 삶의 소중함을 알겠는데 그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성경의 대단하게 전서 1만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남은 여생이라도 평생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지 일어나시고요. 이렇게 감사가 우리 삶을 윤활하게 해주고 행복해 해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어떤 환경과 처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박국 선자같이 감사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성령님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쳐주시고 권면해주시고 불평불만은 쫓아내고 감사는 살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사의 소약을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가슴에 바로 오른손 가슴에 대고 소약할 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선서라 관계적인 소약입니다. 같이.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만 아니라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서약하셨습니다.